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는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무엇을 더 드리고, 무엇을 더 지키고, 무엇을 더 헌신해야 하나님이 저를 받으시겠습니까? 늘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이 관원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진지한 질문에 뜻밖의 방식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자 이 관원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답을 허풍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 관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을 반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위에도 있는 그런 반듯한 신앙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맡은 일을 감당해 왔고,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사람.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아 예수께 달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그 중에 하나를 빼먹었어요. 언급하지 않으세요. 제5계명부터 9계명은 콜, 좋습니다.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빼먹었습니다. 뭡니까? 탐내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의 집도 아내도 소유도 탐내지 말라. 바로 그 계명을 예수님은 이 부자 앞에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금방 알수 있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계명들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안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원도 다 지켰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달라요. 탐심은 행동이 아니죠. 마음가짐입니다. 손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만큼은 아무도 나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더 갖고 싶고 놓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늘 있지 않나요? 탐심은 자백되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계명을 입으로 언급하시는 대신에 삶으로 물으십니다. 어떻게요?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2절. 네. 바로 이 한마디에서 숨어 있던 탐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본문은 그다음 23절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였습니다. 보이세요? 예수님은 너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다 내려놓아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근심하는 얼굴, 말보다 더 정직하게 그의 속을 보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에 올리지 않으신 그 10번째 계명이 정작 그 사람의 근심 속에서 조용히 확인되는 겁니다. 이 관원의 진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는 1계명에서 2계명, 3계명, 9계명까지 다 지켰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니까요. 그러나 제10계명? 탐심하지 말라? 탐심? 마음의 계명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평생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더 하고 무엇을 더 지키면 되는지를. 그런데 탐심은 더 한다고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해도 마음은 그 행함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성실했던 사람이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이야기 바로 직전에 이미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린 젖먹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이 막아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젖먹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젖먹이가 무엇을 할 줄 알아서 사랑받습니까? 아니죠. 젖먹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스스로 일어서지도 제 힘으로 먹지도 못합니다. 가진 것, 내세울 것 없습니다. 젖먹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빈 손을 펴서 받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부자 관원이 넘지 못할 벽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물으며 살았다고 했죠? 더 하고, 더 지키고, 더 싸우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가 못 넘은 것은 도덕의 벽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턱입니다. 손에 잔뜩 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빈손을 편 젖먹이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예, 천국 가는 것은 그냥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죠.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받기만 하면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버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가족을 버린 사람은 이 세대에 여러 배로 받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들리세요? 이 세대에 지금 여기서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가 AD 90년대인데 그때의 성도들은 20년 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전쟁으로 집과 가족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 잃은 사람들이 여기서는 집과 가족을 버린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 약속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네가 잃어버린 그 가족을 지금 이 믿음의 식구들로 다시 받으리라. 예, 20년 전에는 잃어버린 가족을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는 버린 가족, 버린 집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잃어버린 옛집 대신 지금 여기 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훗날 저 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 받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부자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에는 그 떠나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근심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예수님은 그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좀 어색하죠? 예. 이야기가 닫히지 않는 겁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다는 것이죠. Open-ended story라는 뜻입니다. 다음 19장에 넘어가면 한 사람의 부자가 실제로 등장해요. 삭개오입니다. 세금 받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스스로 일어섰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세요. 예, 부자 관원이 넘지 못한 그 문턱을 삭개오는 넘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빠진 십계명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공부하였습니다. 질문을 잘못 던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끄집어내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십계명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되게 해 주셔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